예,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한나의 기도에서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브림의 자신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삶을 역정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나의 정서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 안에서 질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는 여호와의 주권이 대적자들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기름을 부은 왕의 뿔을 높이는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와 나라의 소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의로운 행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의 기쁨과 환희를 가리킵니다. 높아지다라는 표현은요, 승리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자신의 존재됨이 격상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내면의 환희와 상황적인 그 환경의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면의 기쁨과 상황의 변화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가 어떤 취미를 열심히 하고 기쁨을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입을 열어 자신의 마음의 분노를 다른 대상들에게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였죠.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있으면 이것이 밖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람들한테 주로 가까운 가족들한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한나는 원수를 향해 크게 입을 열고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그 결과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대적들을 향한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분노와 격분을 쏟아내고 우리가 복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대상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갈 때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한나의 기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또 다른 대상이 있다라면 그가 바로 구약의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억압과 포악 속에서 자그마치 10년의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죠. 원수 갚는 것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김으로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사울을 향한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뿔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본문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 즉 교만한 말로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좀 말을 많이 하시는 외향적인 분들은요, 좀 약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것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말이 그 내용의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행동을 측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나는 하나님의 존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임과 살림, 수월의 내림과 올림, 가난하게 함과 부하게 함, 낮춤과 높임, 이러한 상반된 유죄를 모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경험했던 한나는 하나님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초월적인 존재로 경험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사항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항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에 충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하게 그 현실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은 악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의 삶은 결국 황폐하게 되고 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악인들은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행위로 인한 그 결과들을 다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대적자들을 부수고 땅의 끝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금의 서울교회의 사항을 보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충실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며 거짓과 불의로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에 의하면 엘가단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2절 말씀부터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 악인들이 통치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교육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부모들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제일 좋은 학교, 또 제일 또 좋은 그 레벨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장 악한 영적인 지도자들 밑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망령되게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홈리와 비나스를 가리켜 불량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뜻하신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악인들의 전행하는 이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 가문은 앞에 언급된 사무엘의 가문과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 중에 기록된 악인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어린 사무엘의 주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악인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악인일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불합리한, 불경건한 자들 속에서 답답한 그 현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 과정들을 묵묵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매우 늙은 엘리는 영적으로 쇠퇴하여서 아들들에게 충고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엘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안타깝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재산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한 말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중히 여겼고 즉 자신의 소유와 명예와 자신이 지닌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직무의 본질을 놓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문에게 그래서 징계가 주어지죠. 엘리 가문의 씨가 중단될 것이다라고 젊어서 모든 그 엘리 가문의 자손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징계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 사무엘을 세워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경고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 앞에 엘리 가문의 남은 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들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